마가복음 37번 메시지 구속사역을 위한 노예 구주의 준비 네 번째 노예 구주에 대한 시험과 검사는 유월절 잔치 직전 며칠 동안에 발생했습니다. 여러 곳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이 잔치를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주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은 사람들의 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 예수께 와서 그분의 권위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패배한 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그분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노예 구주께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부활 12장 18절부터 27절에서 사두개인들이 주 예수께 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있는 당파였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천사들도 영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침례자 요한과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모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드러내어 꾸짖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교리를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통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고대의 현대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에 관하여 주 예수를 패배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은 주께 이 같은 질문을 하는 자신들이 매우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기만당함이 아니냐?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둘 다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부활에 관한 구약의 구절들을 언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하여 부활 시에는 결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에 가고 시집도 안에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주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기만을 당하여도다.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려지기 때문에 죽은 이들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부활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의문이 아닌 그 안에 함축된 생명과 능력에 의해 주 예수께서 성경을 해설하는 방법입니다. 26절에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에서 주 예수님은 사실상 자신을 언급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인 그분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그이다. 너희 하나님인 나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에게 말한 사자였다. 더욱이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만일 그들이 부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릴 수 있겠느냐? 그분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알려지지 않으셨다.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칭호는 부활을 가리킨다.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의 원어, 즉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서기관들은 히브리어로 구약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에게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빛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주 예수님은 신성한 빛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칭호에 함축되어 있는 부활의 문제를 지적하실 수 있었습니다. 신성한 빛이 없이는 아무도 부활과 관련 있는 이 신성한 칭호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성도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도록 장려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히브리어와 헬라어 박사 학위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장님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받으려면 당신은 성경의 언어에 대한 당신의 지식이나 유명한 교사들의 해설을 의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비록 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지라도 당신이 없이는 아무런 빛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빛 비추심이 필요합니다. 빛은 나의 연구나 분석에서 오지 않습니다. 주여, 빛은 당신의 긍휼을 통해 옵니다. 오 주여, 얼마나 나는 당신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요. 만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반복하여 마가복음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안으로 송진되는 이 책에 들어있는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로 이 책에 있는 이상을 보았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빛은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의 창조를 위한 엿새와 새 창조를 위한 엿새에 대한 비교를 본 것을 한 메시지가 진행되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이 같은 빛은 성경 언어를 아는 것이나 해설자의 저서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빛은 그분의 긍휼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 열려질 때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받음. 12장 28절부터 33절에서 노예 구주는 서기관에게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이 사람은 율법사로 불리웠습니다. 서기관은 모세의 법학자였던 율법사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명칭입니다. 율법사들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자들로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관하여 전문적인 해설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면밀하게 아는 이 서기관이 당당하게 주 예수께 왔습니다. 논쟁하려는 자들에게 그분이 대답을 잘 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서기관은 주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런 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각 부분, 즉 영과 혼과 몸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주님은 답변을 계속하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들 두 계명은 다 사랑의 문제, 즉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계명은 전적으로 사랑의 문제, 즉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은 인상. 34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 예수님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셨으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 밖에 주 예수를 친밀히 따르는 자들은 이러한 대결을 보고 주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방법에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대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으며 어떻게 그분이 교활한 시험과 검사를 통과하셨는가에 대해 그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으리라고 믿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에게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월절 양이 될 자격이 있음. 예표에서 유월절 양은 죽임을 당하기 전에 나흘 동안 점검을 받았습니다. 참 유월절 양이신 노예 구주 역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나흘 동안 점검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다음 날 그분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제3일에 그분은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유월절 날까지 유대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로마법에 따라 로마 통치자 빌라도에게 점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오는 교활하고 올무를 놓는 시험은 정확히 나흘이 소요되었으며 주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완전히 통과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유대인들과 이방 죄인들을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분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린 양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셨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노예 구주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고소자 앞에 있는 범죄자로 로마 통치자에게 판결을 받으심으로써 대속물인 그분의 생명으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유대 지도자들로 대표된 유대인들뿐 아니라 로마 통치자로 대표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 마가복음 12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주님은 많은 다른 것들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분은 그분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의 이 기간 동안에 노예의 구조는 복잡하고 간교한 질문을 함으로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노력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 종교의 권위를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분의 권위에 관해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관념에 따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근본주의적인 바리새인들과 정치적인 헤롯 당원들은 그분께 정치와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주의적인 사두개인들은 그분께 근본적인 신앙, 특별히 부활에 관계된 신앙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서기관, 즉 율법사는 그분께 성경 해석과 관련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신 후에 주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종교와 정치와 신앙과 성경 해석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질문은 그리스도, 즉 모든 영적이고 신성한 것들의 중심이신 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와 정치와 신앙과 문자로 된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2장 35절부터 37절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고 물으신 후 주 예수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성령 안에서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이니 그분의 신성 안에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이시며 그분의 인성 안에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단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부분적인 성경 지식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분이 그분의 인성을 따라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밖에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나머지 부분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께서 그분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자들에 의해 제기된 다른 네 종류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질문 중에 질문, 즉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을 하신 후 그분은 계속하여 서기관들에 관해 경고하셨으며 가난한 과부를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상고할 것입니다.